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35절부터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 즉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메시지는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로고스 예수님, 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같은 공관 복음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뜻이죠. 왜 그런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머릿말, 서언 혹은 프롤로그라고 하는 로고스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 하나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29절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살되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지요. 그 상징적인 그림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한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곁에 있다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스승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에 제자 두 사람이 스승을 바꿔버려요. 다른 스승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저의 설교 영어 제목이 로고시안 어프로치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때문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갑자기 바꾼다? 예수님의 그 영험하고 신통한 신적인 이상한 기운 때문에 바꾼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규정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요. 그슬로 올라가서 지난주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외동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두 요한의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작가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두 제자는 무조건 로고스 대신 존재를 따라간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혹은 What do you seek?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선생님,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마치 선문답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영어에도 표현이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숙소가 어디입니까? 호텔이 어디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어떤 여관에서 지금 묵고 계십니까? 랍비라고 했으니까 선생이죠. 스승이죠. 스승님,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와보라라고 하지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호텔로 와봐. 와서 봐라. 내가 누군지 확인해 봐라라는 거죠.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정직하게 맞이해 주마. 요한복음의 로고스적 답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물 던지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게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궁금하니? 밤새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 내가 모두 알려주겠다. 공개하겠다. 이제 이야기해보자. Let's talk. 요한복음의 특징이자 요한복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지금까지 우리 전통 교회의 전통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Come and see. 그러면 내가 설명해 주마. 지금까지는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스타일로 복음을 말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와서 보라. 밤새 이야기하고 토론해 보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위대한 점입니다. 로고스가 궁금하다면 정직하게 우리 이야기해 보자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봐라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 예수님은 고압적이고 위압적이고 권위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토론함으로써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멋진 시간이죠. 진리를 찾는 제자들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진리 대신 로고스,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는 10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3시, 6시, 9시는 나오는데 10시는 사실 안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 굳이 그 의미를 붙인다면 10시는 하나의 완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봤더니 깨달음을 얻더라. 그때가 10시라는 것이죠. 깨달음의 시간이요. 예언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혹은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요한의 사역이 완성되고 예수의 운동이 시작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열두 제자를 따로 세우시는 예수님 보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열두 제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다른 제자가 존재하죠, 이미. 12명을 공간복음에서 이미 선택해 놓았으니 요한도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사도로서의 부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12명만 구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로고스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12명의 제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일 뿐이에요. 12명을 중요시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냥 유다 전통에서 12는 12는 대표성으로 사용되는 것뿐이지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판에 12 제자로 고착하면 안 됩니다. 40절을 보십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제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밝혀진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 형 베드로를 소개하는 안드레입니다. 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본문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아주 묘한데요. 다른 한 명은 저자가 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까지 쓸 때까지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상합니다. 누굴까요? 왜 이름이 안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빈치 코드 그 댄 브라운의 소설에 보면 이 제자를 여자로 그려놨죠. 막달라 마리아로. 그를 여자로 둔갑시켜놔야 사랑하는 대상이 되니까.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 예수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말하기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죠. 미술관에 가서 보면 요한은 항상 젊은 남자로 그려져 있고요. 수염도 없어요. 아주 준수합니다. 그 여자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소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요한인지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직접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제가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등장하는 그 제자 말입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베드로와 그 제자에게 알려주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것을 보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찰멍 뛰어들어가는 장면도 있죠. 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의 운명은 죽음을 암시하는 듯 했죠. 베드로가 그 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물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한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냥 나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작가라면 만들 수 있는 문학적 가공 인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아주 강력한 성격의 소유자로 나옵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이었죠. 예수께서 와서 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달려가서 만나보고 밤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안드레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뛸듯이 기뻐하고 그 기쁜 감격을 간직하면서 그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이 장면은 정말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든 말씀이든 성경이든 드라마로 전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기사도 요즘은 드라마적으로 쓴다고 하죠. 사실과 드라마의 구분이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전하는 매체가 문자, 성경 속의 문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은 드라마틱하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고 이야기했던 그 경험의 주인공,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이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하면서 형이 그 메시아를 안 보고 배겨 후회할 거야. 그물질만 하지 말고 메시아를 보러 가자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로고스적으로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복시켜서 어부들도 달려오게 해서 만나게 하는 모습, 요한복음의 로고스 방식입니다. 공관복음처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 형 시몬이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지요. 바요나 시모나. 오래된 성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 아버지의 이름이 또 요한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저자는 예수님이 로고스임을 살짝 비춰주는 것이죠. 오, 안드레, 베드로, 너 형제들의 아버지 요한, 너희들 요한의 아들이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 동네가 같이 사는 곳이니까 서로 잘알수 있었겠죠. 가버나움 동네에 베드로 집이 지금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시몬에게 개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영어로 시퍼스, 아람어입니다. 반석, 돌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같이 든든한 사람, 의리 지키는 사람, 그런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어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적인 교감, 동생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그 관계로 맺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적과 기사의 방식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 진리, 빛, 이러한 지적인 교감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던지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이 대단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왜요? 마치 세례 요한이 유대인이 아닌 듯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분위기를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듯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AD 100년입니다. AD 100년, 주후 100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즉 유대주의와 초대교회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나간 상태입니다. 유대인들과 세례요한 예수님 사이는 적대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 그래서 네가 누구냐 그랬었죠.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나오는 번역하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왜 이런 설명을 붙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디케이터, 표시기, 표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활동한 AD 50년, 60년, 70년,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작았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비율이 7대 3이라고 하십시다. AD 50년, 6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파괴되고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죠. 헬레니즘 사회, 로마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율이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AD 100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방에 있는 교회로서 이민 2세, 3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고 그러니까 아람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아무 반대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고시안 어프로치. 요한복음을 로고스의 관점으로 기록하게 된 것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는 지역도 바뀜에 따라서 복음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해하기 쉬운 로고스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로고스 방식에 요한복음을 프레젠테이션한 성경 본문을 계속 찾아낼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안드레와 같이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라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초청장을 만들어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